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를 또 그 축복들을 마음껏 우리의 믿음의 주머니에 가득가득 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은 죄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본다면, 죄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을 하고 싶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3문에는 죄가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고, 그에 대한 답으로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 다시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것을 세 글자로 하면 불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원어적으로 죄를 뜻하는 단어 하타는 표적을 빗나감, 목적에 이르지 못함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 벗어나는 것을 떠올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고 빗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설명은 행위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다른데, 세상 나라에서 말하는 죄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죄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살인하는 것이 죄냐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답을 할 사람이 이 중에 없겠죠. 살인하는 것이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살인하는 것은 죄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인하라라고 하면 살인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을 죽이되 사람들과 짐승들 모두 죽이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아말렉이 했던 일, 즉 이스라엘을 기습하여 대적했던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쳐서 진멸시키라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죠.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는데 좋은 것, 기름진 것은 진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에게는 살인하지 않은 것이 죄가 된 것입니다.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이 거역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되는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그는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결국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더 들면 거짓말하는 것이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니다 라고 답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라는 기생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그 정탐꾼을 보지 못했다라고 여리고 군사들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장 3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아멘. 라합은 분명 자기가 정탐꾼들을 숨겼죠. 그렇게 숨겨놓고도 알지 못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결국 이 거짓말 때문에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살인과 거짓말에 대한 예는 아주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극단적인 상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알아듣고 하나님이 거짓말해도 된다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오해하실 분은 없겠죠. 이렇게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살인하라라는 명령을 주시거나 또 거짓말하라는 말씀을 하시거나 직통 계시를 주실 일이 없기 때문에 인류의 그 보편적인 가치에 반하는 살인이나 거짓말 또 도적질 등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기준이 우리가 정해놓은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죄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생각해야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생각하면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죄를 이런 행위적인 측면에서 많이 접근했다면 이제 이를 조금 더 확장해서 오늘은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죄를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현상이 아니라 좀 더 그 근원적인 뿌리를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인가? 첫째로 죄란 하나님을 왕으로 또 주인으로 또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요, 죄란 하나님을 왕으로 또 주인으로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근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고 자기 스스로 주인의 자리로 올라가서 자기 힘으로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 또 아버지와 자녀라는 이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10살짜리 아들이 있다라고 하고 그 아들이 저와 이제 거실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가지고 놀고 있던 장난감을 던지면서 저에게 정색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왜 너에게 아빠라고 해야 되니? 자, 이런 상황에 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야, 내가 왜 너에게 아빠라고 해야 되니? 라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는 그 아들에게 따라가서 내가 왜 너의 아빠인지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가 내가 왜 아빠인지 물었는데 그것은 내가 10년 전에 너의 어머니를 만났고 그래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너를 가져서 10달 만에 낳아서 지금까지 키워왔단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껏 제가 아들과 함께하면서 또 그를 기르면서 찍어왔던 사진과 동영상들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왜 아빠인지 이렇게 설득을 하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119를 불러서 정말 정신병원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정신이 번쩍 들던지 매를 때려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이 동생과 싸우는 것, 그리고 공부를 안 하는 것,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 나쁜 친구들이랑 노는 것 등의 불효의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큰 불효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만드는 것은 아빠를 아빠로 인정하지 않는 것,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들이 같은 집에 살아도, 또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어도, 또 학교에서 전교 1등의 성적이 되어도,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아빠를 아빠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과 상관없는 그냥 옆집 아저씨의 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아빠인 저에게 무슨 기쁨이 되고 무슨 행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일 뿐 아니라 죄의 근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고 종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이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통치를 인정하는 가장 분명한 또 가장 뚜렷한 드러남과 증거가 바로 아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4문에서 말했던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은 것이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왜 죄가 되냐고 하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통치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남자들은 공감하실 텐데 군대에서 우리는 선임이 상관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총기 수입하라고 하면 하고, 불침번을 서라고 하면 서고, 철저히 상명하복의 질서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그 군대라는 사회에서의 질서를, 또 상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친구나 또 우리보다 어린 동생이 이렇게 하라 또 저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우리는 100% 다 응하지 않죠. 나와 동등하거나 또는 나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왜 내가 굳이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와 자기를 비교했을 때 굳이 내가 상대보다 낮지 않다고, 더 아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동등하거나 높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이제 머리가 커지니까 이제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하는 것도 점점 자기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그의 뜻에 맞춰주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에 순종하는 것으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명령에, 왕의 명령에, 또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또 그분의 통치에 따르는 것이고, 불순종한다면 나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종이 하지 않는다면 그 종은 자신을 종으로, 또 상대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죄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 또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이 행위적으로는 불순종으로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죄란 그 사람의 소속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악한 사탄의 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그 사람의 소속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악한 사탄의 소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큰 해적선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 해적선은 항해를 하면서 많은 배들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또 부녀자들을 겁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적선에는 모든 해적들이 인정할 만한 정말 착하고 성실한 철수라는 해적이 한 명 있었습니다. 철수는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해적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동료 해적들 대신에 밤에 불침범까지 서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그 해적선을 보수하기도 합니다. 부지런히 청소도 하고 남들이 보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해적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착한 해적이 바로 철수였습니다. 자, 이 철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철수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착하고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죠. 왜냐하면 해적선 밖에서 보면 철수는 착한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쁘고 악질이고 더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그 해적선이 더욱더 잘 돌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렇게 다 해적선에 있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해적선 소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세상에서 열심히 또 성실히 정직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존경스럽고 또 본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해적선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나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 속에서 착한 행위를 해도 그것은 죄가 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법 없이 사는 사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는 사람,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사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바로 기독교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관한 문제라기보다 됨, 그리고 편, 그리고 쪽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존재가 됨, 그리고 누구누구의 편, 그리고 어느 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아닌 것, 그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죄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철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영철이가 다리를 건너다가 우연히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영철이는 재빨리 물에 뛰어들었고 열심히 물에서 그들을 건져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살린 이후에 영철이는 자신이 힘이 빠져서 지쳐서 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영철이의 죽음으로 구사일생했던 두 명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영철이의 죽음에 너무 감사해서 늘 고마운 마음으로 그 영철이 아버지에게 자주 찾아가서 아들 노릇도 하고 또 그 아들을 대신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명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영철이의 죽음에 대해서 별로 감사할지도 모르고 아니 감사는커녕 죽게 놔두지 괜히 살렸냐고 바보같이 안전장비 하나 없이 그렇게 물에 뛰어든 사람이 어딨냐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린 그 영철이의 죽음을 그렇게 정말 필요 없는 것으로 하찮게 이야기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죽은 영철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용서 못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가장 악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사기도 폭행도 아닌 또 심지어 살인도 아닌 그 아버지에게 가장 큰 죄는 자기 아들의 죽음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입니다. 이것처럼 아버지를 분노케 하는 경우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그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죄 없는 아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대신 져주셨던 것입니다. 신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빌려서 벌레보다 못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당했어야 했을 지옥과 고통과 죽음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하찮게 여기는 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잘 산다 한들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산다 한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그 죽음을 무시하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곱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다른 각도로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뜨는 본문 말씀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이 구절은 그런즉이라는 이제 접속사로 시작이 되죠. 그런즉이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그 앞문장의 결과가 나타남을 보여주는 접속사인 것입니다. 이는 13절에서 16절을 전제 삼고 있는 결과적인 이제 선언인데, 그리스도가 자기를 대신하여 죽어 주셨음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않는 사람, 곧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로 번역된 엔 크리스토는 그리스도와 성도들 간에 이루어지는 그 신비적인 연합을 뜻하는 바울의 전용 수로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이제 시인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원리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번역된 카인의 크티시스는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로 새로운 본성을 지닌 그러한 피조물로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것이 조금 다른 수준으로 그냥 변형된 것이 아니라 전혀 아예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은 그대로인 채 행동이나 종교적인 열심에 조금 다른 변화가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변화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대신대 이병일 교수님께서 오셔서 청년부 연합 예배를 드릴 때 바른 신앙이 바른 순종을 만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을 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른 신앙이 바른 순종을 만든다. 그러니까 바른 순종은 바른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또 바른 믿음은 바른 교리로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바른 신앙이 바른 순종을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참된 순종을 하기 위해서 행동만 또 행위만 뜯어고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라 백날 그렇게 하려 해도 행위만 가지고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하면 그것이 죽을 때까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아까 해적선의 그 예처럼 소속이 이쪽 소속이 아닌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그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소속인데 억지로 그것을 행위적으로 하려고 해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소속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자연히 빛의 그 열매들 또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지난번 수요 예배스 기도회 때 제가 거듭났습니까? 라는 설교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때 제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거듭남의 확인이 정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거듭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다른 교육과 또 봉사가 죽은 시체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가르치려고 해도 그것이 소용없는 무용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행위 또 순종은 바로 우리의 소속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만 보면 이게 포도나무인지 또 뭐 사과나무인지 알기 힘든데 열매가 포도가 달렸고 또 사과가 달렸고 그것을 보면서 아 이게 포도나무구나 사과나무구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의 기능은 바로 확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떤 나무인지도 고려하지 않은 채 열매 자체를 맺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나는 지금 포도나무인데 사과를 맺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나는 사과나무인데 포도를 맺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순종은 바른 소속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른 행위는 바로 바른 신앙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죄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죄는 철저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생각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첫째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분의 통치와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죄는 하나님의 편과 소속이 아니라 사탄의 소속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소속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는 어떤 행위도 선과 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죄는 아들인 예수님의 죽음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쳐서 살려줬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아들의 죽음을 하찮게 여기고 헛되게 만드는 것이고, 그로 인한 아버지의 진노를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인지 어두움인지 우리의 소속을 확실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또 한 발은 교회에 그렇게 걸쳐서 자신의 편의대로 그렇게 왔다 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참으로 신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 구원받은 그 사람의, 또 거듭난 자로서의 자신이 알 수 있는 그 형태의 열매들이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열매의 기능은 확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열매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반면에 그런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열매가 전혀 없는 것, 나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면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 앞에 서서 자신의 구원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든지 또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했던, 외쳤던 여호수아의 그 선포가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은 그렇게 주님의 편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서 그 빛의 자매로 열매 맺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